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군은 오늘로 이틀째 시리아 내 ISIL에 대한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전투기 10대가 ISIL이 자칭 수도로 삼고 있는 라카 지역에 지휘소와 모병소를 겨냥해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주 129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리 연쇄 폭탄 테러는 계획된 것이었다며 시리아 내 ISIL에 대한 무자비한 응징을 강조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오늘 프랑스를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케리 장관은 파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와의 강한 유대를 강조하면서 ISIL을 소탕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올랑드 대통령은 내일 프랑스 의회에 국가 비상사태 기간의 3개월 연장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 이외 지역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존 브레넌 미국 중앙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브레넌 국장은 어제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ISIL의 새로운 활동에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브레넌 국장은 ISIL이 더 이상 사륙 현장을 이라크와 시리아 영토 혹은 주변 지역 연계단체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주 파리 연쇄 폭탄 테러는 이들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한 계획하에 벌인 공격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레넌 국장은 또 ISIL이 최근 유포한 워싱턴 위협 동영상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동맹국이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IL 소탕 작전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그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리아 난민 수용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 주말 발생한 파리 테러범 가운데 한 명이 시리아 출신 난민으로 위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맥콜 하원 국토안보 위원장은 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파리 테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며 시리아 난민 수용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다음 달 11일까지 통과해야 하는 연방정부 지출 예산안에서 시리아 난민 지원금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난달 이집트 상공에서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 참사는 폭탄 테러로 인한 것이었다고 러시아 보안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연방보안국장은 오늘 사고기 잔해와 수화물에서 폭발물 흔적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르트니코프 국장은 당시 비행기를 공중에서 폭파시킨 사제폭탄이 최대 1kg의 TNT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방보안국은 이번 사건의 범인들을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얻기 위해 5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건 관련자가 누구든 반드시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강조하고 우방국들의 범인 검거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태 지역 동맹국들의 해양 안보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마닐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문은 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항해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아태 지역에 앞으로 2년간 2억 5,9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필리핀에 연안경비정과 해양조사선 한 척씩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안보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에서 오늘 열차가 탈선해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열차는 약 300명을 태우고 라왈핀디 지역으로 향하던 중 퀘타 인근의 볼란 산악지구에서 탈선했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기관사와 승무원 2명도 숨졌다고 파키스탄 당국은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관리들은 열차의 제동장치 고장이 탈선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프랑스판 9.11로 불리는 파리 테러 이후에 파리에 있던 자국민도 어떻게 됐을까? 안전을 우려하는 각국 나라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 시민도 파리 시민과 함께 희생자가 됐는데요. 그중에 꽃다운 나이에 허망하게 죽은 미국 여대생의 죽음에 미국인들이 추모의 촛불을 피웠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의 롱비치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다니고 있던 23살 노헤미 곤잘레스라는 이름의 멕시코 이민자 가정의 자녀인데요. 한 학기 동안 파리 근교의 디자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13일 밤 식당에서 테러리스트의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이 곤잘레스라는 여성의 추모 집회에 모인 가족과 친구들이요. 깃털이 달린 옷을 입고 나왔더군요. 이유를 봤더니요. 곤잘레스가 평소 이 포카혼타스라는 인물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왼팔에 포카혼타스 문신까지 새겨넣을 정도인데요. 이 포카혼타스라고 하면은 16세기에 태어났던 미국의 원주민 추장 딸이었는데요. 영국인 개척자와 결혼해서 영국에서 유명인사가 된 인물입니다. 이 곤잘레스의 생전 사진을 보니까요. 검은 머리에 가무잡잡한 피부가 꼭 포카혼타스처럼도 생겼던데요. 평소 힘이 넘치는 성격에 사람들은 곤잘레스를 폭죽, 토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당일 많은 사람들이 추모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곤잘레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떠올리면서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요. 사람들이 내 딸을 정말 열심히 살았던, 열심히 일하며 공부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밝고 환한 생전의 사진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기억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 영화로 듣는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0도 기록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1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살펴볼까요? 11월 18일 수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함경남북도 동해안에는 흐리고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 0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8도에서 14도 예상하고 있고요. 신의주 구름 많습니다. 2도에서 9도, 개성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10도에서 12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죠. 브루스 스프링스턴이 부릅니다. Street of Philadelphia 골라봤습니다.
angel gonna greet me? It's just you and I, my friend. And my clothes don't fit me no more. I want 1,000 miles just to slip this ski. The night is falling, I'm blind awake. I can feel myself fading away. So receive me, brother, with your faithless kiss. Or will we leave each other alone like this on the streets of Philadelphia?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엘라바마주와 미시간주 등 미국 내 20여 개 주의 주지사들이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세계적인 호텔 업체인 메리엇이 스타우드를 인수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회사가 탄생했다는 소식. 또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등 이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의원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아, 지난 금요일 프랑스 파리에서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가 사주한 걸로 보이는 폭탄 테러와 충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129명이 숨졌는데요. 네. 자, 이 사건이 지금 미국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주정부 차원에서 이 시리아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주지사들이 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시간주와 엘라바마주 주지사들이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어 노스캐롤라이나와 텍사스, 아칸소, 메인, 뉴햄프셔주 등 여기에 동참하는 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팻 맥크롤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한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I am now requesting that the president and the federal government cease sending refugees from Syria to North Carolina.
네, 맥크롤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난민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신원 조회 과정이 철두철미하다고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시리아 난민을 보내지 말아줄 것을 이 대통령과 연방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 혹시 신원 조회 과정에서 허점이 있어서 테러주의자들이 이 테러범들이 섞여 들어올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네. 이 일요일에 일찌감치 거부 의사를 밝힌 미시간 주지사하고 엘라바마 주지사도 비슷한 예를 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는 15일에 이 미국 국토안보부가 난민 수용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마칠 때까지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고요.
네.
이 로버트 벤틀리 엘라바마 주지사도 같은 날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엘라바마 주민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 시리아 난민 수용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같은 미국 주지사들의 움직임은 이 파리 테러범들 가운데 이 시리아 난민 출신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네. 이 최근 유럽에 이 시리아 난민이 밀어닥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미국 정부도 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시리아 난민 만 명을 내년에 받아들이겠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난민 중에 이 테러를 꾀하는 사람이 섞여 들어올지 모른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 가운데 이 파리 테러가 일어나면서 뭐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미국 주지사들이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거부사를 밝힌 주가 몇 개 해줘야 됩니까?
네, CNN 방송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겠다거나 이 시리아 난민이 주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겠다고 밝힌 주는 27개 주에 달합니다.
네.
한 개 주를 제외하면 모두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주고요. 또 대부분 남부와 중서부 주들입니다.
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주의 주지사들이 난민 거부 의사를 밝힌 건데요. 주지사들한테 그런데 그런 권한이 있는 건지 안 받겠다고 하면은 안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그 주지사들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네.
이 난민 수용은 연방 정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이 법률 전문가들은 주지사들이 난민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일단 연방 정부가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여서 이들이 미국에 들어오면 말이죠. 이 미국 내에서 다른 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네, 그럼 주지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나 보네요.
글쎄요, 그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의 경우에는 어제 이 시리아 난민의 루이지애나 정착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사용하도록 이 주정부 기관에 지시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긴 했는데요.
네.
이 루이지애나에 이미 들어와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주 경찰이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행정명령에 또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고요. 사실 그 주지사들이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확실히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대부분 대통령에게 시리아 난민 정책을 재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주지사들의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 주지사들의 요구에 반응을 보이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제 터키에서 열렸죠.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시리아 난민 정착을 돕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미국이 제 몫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미국 주지사들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이 시리아 난민을 거부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도 시리아 난민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같은 경우 난민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만 받자고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도 시리아에서 고생하는 기독교도들에게 더 집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 부끄러운 주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호텔 업체죠. 메리엇하고 또 동종업체인 스타우드사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겁니까?
네. 메리엇 인터내셔널 측은 스타우드 호텔 앤 리조트사를 인수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네.
이 메리엇 측은 이 거래를 위해서 현금과 주식으로 모두 122억 달러를 스타우드 측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주식 한 주당 현금과 주식으로 72달러 8센트 상당을 지급하고요. 스타우드사 주주들은 합병된 회사의 주식 37%를 보유하게 됩니다.
네. 자, 메리엇하고 스타우드라면은 세계 호텔업계에서 유력한 업체들인데요. 두 회사가 합쳐지면은 규모가 상당히 크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메리엇이 스타우드를 인수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업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네. 세계 최대 규모라면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건가요?
네, 메리엇은 그 스타우드를 인수하면서 호텔을 전 세계에서 5,500개 이상을 확보했고요. 또 여기에 딸린 방이 110만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 메리엇은 이번 거래로 객실 수가 50% 이상 증가한 셈인데요. 매출액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두 회사가 지난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27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은 메리엇 스타우드사가 1등이고 그럼 2등은 어느 회사인가요?
네, 2위는 힐튼인데요. 힐튼은 전 세계에 4,400개의 호텔과 객실 약 72만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큰 호텔들이 서로 합치는 게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메리엇 쪽에서는 스타우드 같은 경쟁 업체를 사서 몸집을 불리면 이 다른 호텔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합병으로 호텔 시장 점유율은 늘리고요. 반대로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네.
메리엇 측은 2018년에 이르면 그러니까 한 2년 안에 한 해 약 2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연방의회 건물 안에서 잠을 자는 연방 하원들이 화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몇몇 미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과가 끝나고 의회 건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자신에게 배정된 사무실에서 잠을 자는 하원 의원들이 이 눈길을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최근에 하원의장이 된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 의원도 사무실에서 잠을 잔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의장이 되기 전에도 일과가 끝나면 밖에서 자지 않고요. 자기 사무실에서 간이 침대를 놓고 잠을 잤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연방 하원의장한테는 이 관사 같은 게 제공되지 않던가요?
의회 밖에 있는 관사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의사당 안에 그 의장 전용 공간이 있는데요. 이 전용 공간에 이 잠도 자고 목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임 라이언 의장은 전임 존 베이너 의장이 피운 담배에서 나온 냄새가 이 하원 의장실 전용 공간에 진하게 배어 있다는 이유로 그냥 원래 자기 사무실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네. 이 언론들이요. 라이언 의장과 같이 사무실에서 자는 의원들을 다루는 걸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은 모양이네요.
네,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는데요. 이 뉴욕타임스 보도로는 연방 하원 의원 가운데 적어도 50명이 사무실에서 잔다고 합니다. 이 상원 의원 가운데는 아직 없는 것을 알려졌는데요.
네.
이 언론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개 이런 의원들은 공화당 소속이고 남성 의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방 상원에서는 단 한 명이 사무실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하지만 이 본인이 이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네. 자, 이런 의원들이 대개 남성이라면은 여성 의원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로는 하원 의원들 가운데 사무실에서 자는 여성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연방 의원들은요, 일과 시간이 끝난 뒤에 보통 이 수도 워싱턴 DC 안에서 얻은 집이나 방에서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몇 의원이 이렇게 사무실에서 자는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한데 사무실이 주거용 공간이 아니라 또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글쎄요. 돈 때문에 그럴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비용도 그중 하나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워싱턴 DC 안에서 집을 구하거나 방을 얻으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네.
연방 하원 의원의 연봉이 17만 달러가 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워싱턴에서 숙식을 해결하는데 좀 부담을 느껴서 숙소를 구하는데 부담을 느껴서 이 사무실에 머무는 그런 의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폴 라이언 의장의 경우는 어떨까요?
라이언 의장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요. 자기는 일은 워싱턴에서 하지만 워싱턴에서 살지는 않는다면서 예, 그래서 사무실에서 잔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라이언 의장은 매번 주말이 되면 위스콘신주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일이 끝나고 밖에 안 나가고 사무실에 그냥 있으면은 나름대로 또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출퇴근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고요. 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덜 받으니까 일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또 몇몇 의원은 또 다른 목적으로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다른 목적이라면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뭐 사무실에서 내가 이렇게 숙식을 해결하면서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이 외부에 보여줄 수 있다는 거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공화당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요. 이 의원의 전임자가 무려 18년 동안 그 사무실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지역 유권자들이 해당 의원에게 사무실에서 자는지 묻는다고 하는데요.
네.
상황이 이래서 이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이 의원은 6년째 이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의회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연방 그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지난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 합법이라는 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후에 가장 큰 몸살을 앓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계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종교가 몰몬교인데요. 오늘은 이 몰몬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는 이 몰몬교, 모르몬교가 뭘까 꽤 낯설게 여겨지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북한에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한국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전에는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런데 혹시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몇 가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나 불교, 이슬람교 말고도
네.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토속 신앙 같은 것까지 생각한다면은 정확한 수를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종교의 정의에 따라서 그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존재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네.
예, 다만 몇 년 전에 이 저명한 연구조사단체인 Pew Research Center가 당시 69억 세계 인구의 약 84%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종교를 갖고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일단 이 몰몬교는 세계적인 종교 범주에 넣을 수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 세계 3대 종교 하면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교를 꼽고 있고요. 여기에 힌두교와 유대교를 넣어서 세계 5대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전 세계적으로 몰몬 교인들이 약 1,500만 명은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예, 그 가운데서 미국 교인이 약 65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수를 보니까 결코 작은 종교는 아닌데요.
네.
그런데 이 몰몬교가 아무래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종교라 그런지 미국 교인들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몰몬교는 1820년에 이 뉴욕에 살고 있던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이 조셉 스미스는 원래는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갈등이 심한 기독교를 보면서 새로운 교회를 찾다가 이 꿈에 천사들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예언이 새겨진 황금판을 발견한 후에 기독교의 회복 그리고 초기 기독교를 본뜬 공동체 생활을 천명하면서 이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게 바로 이 몰몬교입니다.
네, 그런데 이름이 왜 몰몬교인가요?
예, 이 조셉 스미스가 발견했다고 한 이 황금판에 새겨진 예언을 번역한 경전이 바로 몰몬경입니다.
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식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인데요. 부르기 쉬워서 이 몰몬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몰몬 교인으로 잘 알려진 사람을 꼽자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 주지사가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이죠. 메리엇의 창업자인 존 메리엇도 몰몬 교인입니다.
네. 그런데 기원 전에 만들어진 불교라든지 기독교, 이슬람교하고 비교하면은 역사가 아주 짧군요.
예, 19세기에 만들어진 거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 기독교 경전인 성경 외에 이 몰몬 경전이라는 또 다른 경전이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이 정통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지금도 이 몰몬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몰몬교라고 하면은 일부 다처제를 떠올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예, 몰몬 교리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 가운데 하나인데요. 교회 성립 초기에 이 성경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고 시행해서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인들의 정서상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자 몰몬교는 결국 1890년에 일부 다처제를 금지한다는 이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네, 그래도 요즘 몰몬교 교인 사이에는 일부 다처제를 신봉하고 시행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예, 특히 몰몬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유타주에서는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법으로 허용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요.
네.
예, 잘못된 얘기고요. 몰몬 교단 측은 물론이고 주 법으로도 이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 서부 유타주에는 몰몬 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다면서요.
예, 초기 몰몬 교인들은 이단이라는 낙인이 찍힌 후에 뉴욕주와 일리노이주 등지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급기야는 이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가 1844년에 괴한에게 피습, 살해당하는 일까지 생기는데요. 그러자 그의 후계자로 뽑힌 브리검 영이라는 사람이 1846년에 이 몰몬 교인들을 이끌고 동부를 떠나서 서부까지 집단 이동을 합니다. 이들 수천 명의 몰몬 교인들은 험준한 이 로키 산맥을 넘어서 무려 1년 가까운 긴 여정을 끝내고 서부 지역에 도착하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유타주의 기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유타주가 미국의 이 50개 주 가운데서 보수적인 곳으로 유명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민의 약 60%가 몰몬 교인들인데요. 주 역사 초기에는 물론 이 수치가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른 주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비율은 많이 줄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주법은 물론이고 사회, 문화 전반에 이 몰몬교의 영향이 깊숙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몰몬교 세계본부도 유타주 주도인 솔트레이크시티에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몰몬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요,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이 합법적이라고 인정한 후에도 미국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이 동성 결혼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데요. 특히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 종교계입니다. 최근에는 이 몰몬교 지도부가 동성 결혼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면서 교인들이 집단 탈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면서요?
네, 몰몬교 교단 측이 최근 이 동성 부부를 배교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친자녀나 입양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18살이 될 때까지는 세례와 축복을 금지한다는 이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교계의 지도자들에게 전달했는데요.
네.
네, 이런 교회 방침에 항의해서 최근 교인 약 1,500명이 이 몰몬교에서 탈퇴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자, 아이들의 경우 특별히 18살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교단 측은 이 아이들이 부모의 삶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 동성애를 부인한다면 세례를 주겠다는 겁니다.
네.
예, 하지만 이미 세례를 받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몰몬 교단 측은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또 성소수자 차별도 반대하지만 결혼은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으로 교회 측은 교인 간의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방침이 결국 교인들의 집단 탈퇴를 가져온 거네요.
예, 이들은 교회가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교회를 지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집단 탈퇴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미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어릴 적부터 이 자라온 교회를 떠나서 교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은 이 부모와의 마찰을 피해서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어쨌든지 가장 보수적인 종교 가운데 하나인 이 몰몬교 역시 급변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힘겨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영화로 듣는 미국사로 가보겠습니다. 앤디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Where Do I Begin? 골라봤습니다.
love that anywhere I go it's always there. How long does it last? Can love be measured by the hours in a day? I have no answers now, but this much I can say. I know I'll need her till the stars all burn away, and she'll be there.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재밌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까지 영화 와이어덜프 소개해드렸죠?
맞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 서부 개척 시기에 활약한 전설적인 보안관이죠. 와이어덜프를 그린 영화 와이어덜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 1994년에 공개된 이 영화는 신화적인 보안관 와이엇 어피 일성을 통해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명암을 잘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는요, 와이엇 어프가 활약한 서부 개척 시대가 막을 고한다는 듯한 인상을 풍기면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가 레리 맥머트리시는 19세기 후반이 되면 서부 시대가 막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는 또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제 시간을 건너뛰어서 20세기로 넘어갈 텐데요. 그런데 진행자께서는 미국 역사에서 20세기 초반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세기 초반이라면 1차 세계대전도 있고 이런저런 사건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대공황을 빼놓을 수 없겠죠.
맞습니다. 1차 대전 이후에 국력이 한창 뻗어나가던 미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 바로 이 대공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시간부터 알아볼 영화는 대공황 시기 미국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그린 영화 북쪽의 황제입니다.
A man and a train. A train and a man.
영화의 첫 장면, 영화는 바로 다음과 같은 자막으로 시작한다. 1933년 미국 대공황이 절정에 달했을 시기에 집이나 연고가 없는 불황자들이 기차에 무임승차해 일자리를 찾아서 미국 전역을 떠돌았다. 이런 불황자들 가운데 많은 이가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사회에 등을 돌리고 살았다. 그런데 무임승차하는 불황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자신들의 승차를 막는 기관차 승무원이었다. 기차와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가 흐르면서 화물기차가 평화로운 평원을 달린다. 그런데 증기기관을 엔진으로 단 열차가 냉각수를 보충하려고 잠시 정차한 사이 불황자 하나가 재빨리 기차에 올라탄다.
Ready to go, Jack.
1933년에는 이렇게 화물열차에 무임승차하려는 사람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호보라고 불렀는데요. 카네기 멜런 대학교의 마빈 구프랜드 교수는 이런 사람들이 대공황 시기에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설명합니다.
1929년에 증권 시장이 무너지면서 대공황이 시작되는데 1932년이 되면 미국 전체 노동력의 약 3분의 1이 실직 상태가 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50% 이상의 실업률을 보이기도 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시기에 이른바 호보의 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일자리도 없고 다른 희망이 없어지자 많은 사람이 화물열차에 몰래 타서 전국을 떠돌면서 사는데 이런 사람들을 호보라고 불렀죠. 1930년대에 이런 호보가 대략 200만 명이 넘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God damn bow.
화물열차 19호의 기관장 셰크는 자기 기차에 올라타는 호보들을 무자비하게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화 초반에 셰크는 기차에 탄 불황자 한 명을 망치로 내려쳐 결국 이 사람이 기차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게 하는데요. 셰크는 이제까지 열차에 단 한 번도 불황자들을 태우지 않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열차 승무원이 불황자를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라고 합니다. 마빈 구프랜드 교수는 불황자들이 열차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호보로서의 삶은 아주 위험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배고프고 떠돌아다니는 고달픔 탓에 그랬는데 더 위험한 건 열차 승무원들의 적대적인 태도였습니다. 철도 회사들은 승무원들에게 기차에 무임승차하는 불황자들을 맡게 했죠. 이를 위해서 어떤 철도 회사들은 심지어 보안 요원을 기차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처 때문에 많은 불황자가 열차에 타려다가 희생됐습니다. Now. Jump up.
한편 불황자 넘버원은 근처 농장에서 훔친 닭을 들고 숲속에서 화물열차를 기다린다. 이때 주변에 있던 젊은 불황자 시가렛이 넘버원에게 달려들어 닭을 뺏으려 한다. 하지만 넘버원은 시가렛을 제압하고 다가오는 화물열차에 올라탄다. 이어 시가렛도 넘버원의 뒤를 따라 기차에 올라서는데 하지만 두 사람은 기관장 셰크에게 발각된다. 그러자 셰크는 두 호보가 탄 화물칸의 문을 모두 잠가버린다. You ain't gonna light up here.
Why not?
Well, you'll burn us down.
Don't make no difference, kid. We're gone, no doubt about it.
문이 잠기자 젊은 불황자 시가렛은 불안해하지만 넘버원은 느긋했습니다. 그러면서 넘버원은 어려운 경제 사정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It ain't the rocks, kid. Not in this part of the country. And it's not 90 days either. You're paroled to the bottom of a pit while the sheriff pockets the $2 that he's paid every day for your keep. And that's no ghost story. This country's in the midst of an economic depression.
넘버원은 교도소에 들어가면 일당으로 $2를 주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때 $2도 큰 돈이기 때문에 살기 힘든 경찰들이 이 돈을 가로채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Don't you understand the 19 is on fire?
화물열차 19호가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넘버원은 자기가 탄 칸에 불을 지르고 불에 나무로 된 문이 부서지자 유유히 화물칸에서 뛰어내려 빠져나간다. 하지만 젊은 불황자 시가렛은 불을 끄려고 다가온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만다.
How'd you make that train?
Easy, it's like any other.
Nobody makes that one.
It's a local, it's nothing.
19 ain't just a local.
Haven't you heard of the shack? The 19 belongs to him.
So? So you ain't gonna live through the night.
철도 회사 직원들은 잡혀온 불황자 시가렛에게 어떻게 19호 열차에 탈 수 있었는지 물어본다. 왜냐하면 잔혹한 열차 기관장 셰크가 지금까지 한 번도 호보들을 자기 열차에 태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Masses and grey cats! You think you're the road, do you? Well, he's the road. He's the emperor of the North Pole. He came in on a 19!
한편 호보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돌아온 넘버원은 자기가 19호 열차를 타고 왔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근처에 있던 불황자 수십 명에게 넘버원을 소개하면서 19호 열차를 타고 온 넘버원이 북쪽의 황제라고 치켜세웁니다. 그러자 불황자들이 탄성을 지르고 넘버원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He beat the shack. He rode the empty in on the 19.
Oh, the hell he did. Some punk kid beat the shack. They got him down in the yard.
Kid.
He screwed it up.
하지만 그때 한 호보가 셰크의 19호 열차를 탔다고 주장하는 젊은 불황자가 기차역에 잡혀있다면서 넘버원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말에 자존심이 상한 넘버원은 역 근처 물탱크에 자신이 다음날 오전에 포틀랜드로 가는 19호의 화물 열차를 탄다고 쓰게 했습니다. 이건 다시 19호 열차를 타서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You know what I do to people who say what you've done?
I did it. I rode your goddamn train.
한편 역 사무실에 들른 셰크는 자신이 19번 열차에 탔었다고 자랑하는 젊은 불황자 시가렛에게 자기 기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한다. 셰크도 불황자 넘버원의 무임승차 실력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Hey, number one! Hey, number one! His name is on the tower. I seen it. The gig said he's coming on the 19. He's going back out in the morning. Northbound to Portland.
바로 그때 한 철도원이 허겁지겁 달려온다. 이 철도원은 물탱크의 호보 넘버원이 19호 화물 열차를 타고 포틀랜드로 간다는 말이 적혀 있다고 전한다.
Now look, I hate Shaq as much as any of you guys, but that boy ain't even gonna make it out of the yards, and here's another five to prove it. I'll take it.
He's right. Got a chance at this fog. You're covered.
그 말을 듣고 흥분한 셰크가 밖으로 나가자 직원들은 셰크와 넘버원의 대결에 돈을 걸기 시작한다. 이 소식은 전보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널리 퍼지고 소식을 들은 직원들은 두 사람의 대결에 돈을 건다.
자, 불황자, 그러니까 호보 중에서 무임승차의 황제라는 넘버원과 불황자들에게 악명 높은 셰크가 일생일대의 대결을 벌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포틀랜드행 19호 열차를 둘러싸고 넘버원과 셰크가 목숨을 건 대결을 벌입니다.
자, 오늘은 영화 북쪽의 황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죠?
네, 다음 시간은 셰크와 넘버원의 대결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in love. The other day, my friend and I went out for lunch. 제 친구 라티샤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요. As soon as we went into the restaurant, we heard the song Head Over Heels by Rascal Flatts playing in the background. 이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참 좋은 배경음악이 나오더라고요. Rascal Flatts의 Head Over Heels, 사랑에 푹 빠졌다 라는 노래였는데요. 제가 라티샤와 함께 이 노래에서 나오는 가사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in love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Have you been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Yes, I have. I have been.
How do you act if you're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You want to talk to them all the time. You can't wait to get home to see them. You just love them so much.
Yeah.
When they don't answer your call, you go crazy.
When's the last time you've been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Or are you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now?
Yes, actually, my fiance. We've been together for 6 years, and I'm still head over heels for him.
제가 라티샤에게 How do you act if you are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넌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라티샤는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고 You want to talk to them all the time. 빨리 집에 가서도 보고 싶고 You can't wait to go home and see them and you love them so much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니? 라고도 물어봤더니 Yes, actually my fiancé. 내 약혼자와 사랑에 푹 빠져 있어. I'm still head over heels for him.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in love이죠. Head over heels in love는 사랑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다. 사랑에 푹 빠져 있다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When's the last time you've been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Or are you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now?
Yes, actually my fiance. We've been together for 6 years and I'm still head over heels for him.
자, 본문 다시 한번 들려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예문을 들려드릴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그는 자기 여자친구와 사랑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린다. 그렇죠. He's fallen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his girlfriend. 넌 앨리스에게 푹 빠져 있어. 맞습니다. You are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Alice. 오늘의 영어 표현,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in love. 사랑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다. 사랑에 푹 빠져 있다. Head over heels in love.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게리 무어의 Still Got the Blues 들으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Used to be so easy to give my heart away, but I found out the hard way there's a price you have to pay. I found out that love was no friend of mine. I should have known. Time after time, so long, it was so long ago, but I've still got the blues for you. Used to be so easy.
I've still got the blues for you.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69년 11월 17일 오늘 지중해와 홍해 그리고 인도양을 잇는 수에즈 운하가 건설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마침내 개통됩니다.
1869, the Suez Canal opening that huge link between Mediterranean Sea.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집트의 수에즈 지역에 운하를 만들면 지중해와 홍해의 교통이 발달될 것이라는 생각에 운하 건설을 시도했지만 이는 번번이 기술상의 이유와 지형상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1854년 프랑스의 페르디낭 드 레셉스는 이집트 왕으로부터 운하 공사권을 따낸 이후 운하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고 이후 1859년 첫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수에즈 운하 건설을 위해 150만 명의 인력이 동원됐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마침내 1869년 오늘 총 길이 162km와 폭 365m의 수에즈 운하가 완성된 것입니다. 수에즈 운하의 개통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항로는 절반으로 단축됐고 서방 국가들의 동방 진출은 더욱 활발해지게 됩니다. 동구 사회주의권의 개혁 개방의 바람이 불던 1989년 11월 17일 오늘 수만 명의 체코슬로바키아 국민이 수도 프라하를 가득 메운 채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른바 벨벳 혁명이 발발한 것이었습니다. 이들 시위대는 예케스 공산당 서기장의 퇴진과 자유선거 실시 등 과감한 정치개혁을 요구했습니다. 20여 년 전 체코슬로바키아에 프라하의 봄으로 불린 자유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이래로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연일 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자유화 운동을 지도했던 두프체크 전 공산당 서기장도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서 공산당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체코 공산당 정권은 결국 민주화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세력에 굴복해서 11일 뒤인 11월 28일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어 체코슬로바키아에는 비공산당원들과의 연립정부가 구성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반정부 인사였던 바첼라프 하벨이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